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와 함께 유대의 선왕으로 불릴 만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진가는 그 역대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역대기에서 비교적 긴 분량으로 그의 선하 업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구절로 여호사밧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4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의 행적을 오늘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호사밧은 신앙개혁을 했던 인물입니다. 46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 남색하는 자를 다 몰아냈습니다. 그의 신앙의 개혁의 뿌리인 아버지 아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아사는 우상을 제거하였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지만 전부 쫓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자들을 여호사밧이 왕권을 잡으면서 완전히 쫓아내게 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죄와 악의 모양은 그 모양만 도려낸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말마다 나가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잡초를 뽑는 작업이었습니다. 잡초를 아무리 많이 뽑고 열심히 뽑아도 몇 주가 지나면 다시 동일하게 혹은 더 많게 자라난 모습이 보여집니다. 뿌리를 뽑아도 잡초는 좀 이상하게 잘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뿌리를 뽑는 과정 속에서 잔뿌리라도 남게 되면은 잡초는 성장력이 어마어마해서 다시 그렇게 성장을 하고 또 옆으로 퍼뜨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도 회심도 죄악에 대한 회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도 그 고백과 동시에 단박에 우리의 삶과 생각이 바뀌고 죄를 딱 내려놓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참 좋겠지만 저희는 늘 죄와 또 자신이 범한 범죄 안에서 또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며 씨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남색하는 자들이 대를 이어서 제거되었던 그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사가 남겨놓은 자들은 그새 악의 전염성을 띠고 번져 그들을 번잡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번잡하게 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보고 아사왕이 했던 것처럼 혹은 아사왕이 했던 것보다 더하게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몰아내는데 그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사밧은 에돔을 제압하였습니다. 다윗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영토를 굳건히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에돔을 자신의 그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하단에 위치해 있던 에돔이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성가시고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 에돔을 제압하고 또 예전과 같이 다윗왕과 같이 그 지배하는 형태로 보여주어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솔로몬 이후에 무역업이 굉장히 퇴행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과 협업하여서 그 다시 한번 무역업을 도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협업이 굉장히 좋지 않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역대하에서 보면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굉장히 책망받는, 질책받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협업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여움을 사게 되는 어떤 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나름대로 그 자신의 백성을 존중하고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노력했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에게 굉장히 아쉬운 점도 같이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를 칭찬했던 43절에 아쉬움도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3절 하반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산당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은 통치 초기에 그 산당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패했던 것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산당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산당을 어쩔 때는 이용하고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대부분은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며 우상 숭배라고 단정 지을 때도 있습니다. 산당을 수용했던 계기는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 그 산당을 이용했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보면은 산당은 성전 건설 이전에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모습으로 비춰주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라마의 외곽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허용이지 산당 자체를 허용하신 것,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여겨지며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대부분 성경은 산당 이용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드리는 죄의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 산당 안에서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신의 여러 신들을 같이 예배드리고 아직도 잔존하고 같이 그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이며 그것을 척결하지 못한 것을 여호사밧의 어떤 실패의 한 모습으로 성경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이군요. 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산당을 더욱 증축하였고 마을 곳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산당에 배치하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그리워하지 못하게 그 산당을 이용합니다. 이 이후에 산당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 존재했어야 되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남유다에도 유행처럼 번지고 점진적으로 보편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편화된 산당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또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난 이방신들을 위한 예배의 초소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호사밧이 남긴 산당과 같은 존재들이 좀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산당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내 마음 안에 있어서 우상 숭배의 근원이고 죄의 근원이면서도 여전히 잔존해 있고 없애지 못하는 것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에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그 중에 교회 여러 분위기들도 많이 바꿨는데 가끔 이제 장교자들과 전화 통화가 되어서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 대화를 나눠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예배를 참 잘 드리고 또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들이 참 좋았는데. 점차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편해지고 어느 순간 교회로 나오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 자체가 산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배를 향한 마음,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게으름 뭐 이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온라인 예배 자체도 산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아버지께 경배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저희들의 게으름과 저희들의 편의와 저희 안락함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산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착각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쁜 건데, 죄인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니까 나 또한 그것이 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그 진리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과 생각과 가치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과 역할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여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개개인 누구나 하나씩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산당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산당은 죄를 합리시키며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처한 상황, 환경, 배경, 또 감정 뭐 이런 것들로 국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옳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안과 옳음을 주장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 초창기 노력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많아진 산당과 산당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멈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호사밧 자신이 산당은 뭐 그렇게까지 제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을 유일한 실수인 것처럼 43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남색하는 자들을 다 몰아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색하는 자들은 다 몰아냈지만 산당은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은 소수였고 산당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생각해보고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만연해지고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나한테 존재하고 있는 생각과 가치여서 그것이 산당인지 산당이 아닌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나의 의의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만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평안을, 화평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산당처럼 여기고 살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또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산당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제거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가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산당이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